主イエスを称賛デスプマションデナイエアビドデチュアションデナジュルポリゴトナガソンデ주님약속대로날붙드셨네주말씀안에너무까로고나오라내게오라내목마른것을내가채우리라어둠에헤맬때흘리던내눈물그눈물을위해내가죽었노라내주님의사랑다할수없지만난주를믿네날위한사랑영광다버리고나를위하여주십자가지사자유주셨네주말씀안에너무까로고나오라내게오라내목마른것을내가채우리라어둠에주께드리네주없는삶은다허무한것구주의은혜에문을여소서주의그신사랑나찬양하리주말씀안에너무까로고나오라내게오라내목마른것을내가채우리라어둠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참, 제가 지난 안식일날 정말 놀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저보다도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신 분이 어리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작으신 분이 한 두세 분밖에 없은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세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보다 나이가 더 작으신 분들은 다 단성위로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그의 한 그 영상 잘 보관하고 있죠? 지난주에 찍었는 거.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또 언젠가 열심을 낼 때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회에 보시는 제가 이제 이 가정을 이렇게 좀 방문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작년에 잘하신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모처럼 칭찬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젊은 두 장로님을 교회에 안수를 주고 세웠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그게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참 교회가 빨리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참 그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근데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또 사회도 우리 새로 장로로 임명되신 우리 이기영 장로님께서 보시고 또 특창을 하는데도 수석 장로님이 하시지만은 또 혼자서는 안 되니까 받쳐주기 위해서도 장로님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뭐 연세 사실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교회 일을 하는데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교회의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숙제 검사를 잠깐 좀 하고 이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외우셨죠? 너무 쉬운 거니까 일주일 사실 갈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검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좀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확실히 다 안 외워지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번 주에는 꼭 좀 내일까지는 꼭 좀 외우셔서 우리 내일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 쪽에는 혹한으로 인해 가지고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그런 혹한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너무너무 추워서 바깥에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어도 너무 추워서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곳도 많은데 참 우리 이곳에는 얼마나 좋은지 정말 정말 좋은 곳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결심하신 거 지금까지는 잘 실천하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시고 계세요? 아, 그러면은 작심 3일은 훨씬 더 지나신 거네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킵잇업 하셔서 2014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결심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결심을 한 것 중에 아침에 개인적인 묵상 예배를 드리고 충분히 드리고 제가 30분 뛰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까지 잘했어요. 정말 얼마나 제가 봐도 제가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뛰고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막 뿌듯하고 막 하루가 그냥 아깝지 않고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막 생각이 들고 힘이 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결심 다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시록 7장까지 다 하고 8장 들어와서 8장 1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상세히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8장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8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8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로 6절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여기 제가 앞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홀수전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향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들고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으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나팔은 여기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향연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성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 때도 어떤 성소 의식을 치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물론 나팔절도 있어서 나팔도 불었지만은 그래서 어떤 의식을 치른다든지 어떤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예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성소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소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일곱 나팔이 나오면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무엇인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과 성도들이 합하여 기도 드리는 것 그거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결국은 이제 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우리 신앙 삶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한번 보시면은 성소에 이 문은 사실은 이쪽 문은 동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동쪽을 등에 지고 태양을 등에 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태양신을 믿는 그런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을 항상 등에 지고 이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있는 떡은 계속해서 떡을 이렇게 갈아주는데 그것을 떡을 한번 이렇게 진설했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매번 떡을 이렇게 갈아줬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떡을 갈아줬는데요. 이 떡이 이 두 단으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한쪽이 여섯 켜로 이렇게 쌓아놓고 또 다른 쪽이 여섯 개로 쌓아놓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이 떡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섯 단 이렇게 쌓은 것은 66을 합하면은 성경의 66권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떡은 말씀의 떡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일곱 금촛대. 이 일곱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불을 밝히고. 그래서 이 성전에는 사실 빛이 없습니다. 다 깜깜한데 어디서만 빛이 나오는가 하면 이 금촛대에서만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촛대가 비추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떡상을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떡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내재하심을 강구하면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의 빛을 볼 수 있음을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삶이 매일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그리고 이 금촛대 이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이 향을 계속 향불을 끄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향을 피웠습니다. 그 불씨가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붙여주셔서 그 불씨가 계속 꺼지지 않게 이 제사장은 관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향이 계속해서 24시간 향이 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향단 앞에 있는 것이 휘장이잖아요. 그 휘장을 통해서 치성소로 향이 넘어가도록 그 향이 이 지성소로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향단의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연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곱 나팔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곱 나팔은요, 계시록 8장을 보시면은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는 것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까지가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9장에 있고 10장에 나오면은요, 10장에서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름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과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 또 다른 힘센 천사,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어디에서 불려지는가 하면은요, 일곱째 나팔, 우리 계시록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여러분께서도 다 좀 펴셔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이 지나고 11장에 와서 11장에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11장이 이제 맞춰지는데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곱 나팔의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의미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첫째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나팔이 부러졌다. 이 나팔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여섯, 일곱 나팔 중에 여섯째 나팔까지는 이미 불리어진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경고를 의미해요. 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리고 이 나팔은 성소를, 성소와 연관됨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팔이 울려 펴질 때 우리가 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어떠한 경건의 연습을 하며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경고하는 그것이 나팔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소, 이것을 우리의 삶이 성소의 삶으로 이렇게 되어야 됨을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지난 다음에는 일곱 재앙이 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비교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사실은 심판은 심판이고 경고는 경고인데 이것은 부분적 심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나오는 일곱 재앙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재앙, 그 전면적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 첫째는 땅에 쏟아짐, 두 번째는 바다의 소돔, 그리고 세 번째 강과 물 샘에 솟고 해를 치고 공기가 어두워지고 큰 강 유브라데가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근데 일곱 재앙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면적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일곱 재앙은 다 되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일곱 나팔도 마치고 일곱 재앙도 재림하시는 것으로 맞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나팔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 나팔이 불리어졌을 때 첫째 나팔은 메시아를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이스라엘, 빛을 많이 받았으나 거절한 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 있는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하는 그런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면 어떤 심판인가 하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되었는가 하면 AD 70년 예루살렘 도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망할 때 그때 이 심판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가 이미 된 것이죠. 대쟁투 21페이지 보면은 먼 장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배 조각들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그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AD 70년 정말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둘째 나팔, 제가 나팔을 먼저 일곱째 나팔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나팔,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시저의 제국은 운명지어졌다. 이 로마 제국이죠. 하나님의 보응의 도끼는 내려졌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처럼 반달족의 젠스릭과 고트족의 알라릭 그리고 훈족의 아틸리가 진군하는 곳에 황폐와 폐허 살륙과 피만 남겼다. 불붙는 산처럼 야만족들의 대군들이 로마 백성들에게 들이닥쳐 제국은 회복 불능의 재앙을 당했다. 이 둘째 나팔은 우리 교회에서 이 예언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로마 제국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나팔도 이미 울려 퍼졌고 그리고 그 심판도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적 심판.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시고 계신데 제가 이 사진은 직접 그 로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로마 제국이 번영하고 정말 세상의 문명의 중심지였고 번영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 제국이 지금 가보면은 저렇게 앙상한 돌 기둥 몇 개만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것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하고 해서 그나마 저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이 영화롭고 아무리 그것이 위대하고 정말 영원토록 갈 것 같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도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셋째 나팔. 셋째 나팔은 세상과 타협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초기 문집 211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나팔은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상한다. 특히 교회의 큰 배도는 4세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의 개종 이래 시작된 정교 연합에 기인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였다. 그 결과 복음이 쑥으로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하였다. 사단은 성경상의 교리들을 더럽히고자 애쓰고 있다. 나는 마침내 수준이 낮춰지고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과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역사상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 많이 보시죠? 정말 여기 정말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우상 숭배자들은 개종했다고 말하면서도 저들의 우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교회 이 모태 교우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또 더 뭐 할아버지를 통해서 교회 대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하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제 시각으로 이렇게 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흘러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교인은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재림 성도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안식일은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 가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일요일 그 교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주의 날, 이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이제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대화할 때는 금방 세상적인 그런 대화 이런 것들로 다 채워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왔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어떤 일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든지 교회를 위한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그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교인이고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나팔. 넷째 나팔은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서 인간 중심의 합리주의, 회의주의, 자유주의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생명의 원천임을 흐리게 한 16세기부터 18세기 유럽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을 불고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와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팔의 경고에 우리가 무뎌지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반드시 그 나팔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 경고의 기별을 듣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나팔은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서 인간 중심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생명의 원천임을 흐리게 한 16세기부터 18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이것은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1798년입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런 이 신앙의 자유의 시대가 도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것이 뭔가 하면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혁명 후에 현대사의 태동과 등장, 그 다음에 인본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와 상관관계를 맺고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섯째 나팔, 이 여섯째 나팔은 어떤 것인가? 바로 무신론 세력의 확산, 그 다섯째 나팔에서 보여준 그 무신론 세력의 확산과 반종교주의, 반창조, 반하나님, 그리고 진화론의 치명적 오류, 이것이 여섯째 나팔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공산주의 제도와 제도화와 전쟁, 그것으로 인한 파괴, 물질,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 개인주의의 세속적 이기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의 반하나님주의,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각종 세계 민족 전쟁, 이런 것들이 여섯째 나팔로 인해서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인데요. 이 일곱째 나팔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계시록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은 이 일곱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러 왔고 그 경고의 기별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러 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일곱째 이렇게 나팔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미 울려 퍼진 이 경고의 나팔 여섯째까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또 이 변화의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까지 정말 이미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들 이제 차를 이렇게 보시면은 승용차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앞만 보고 운전하면은 차를 잘 운전하는 것일까요? 양상훈 집사님,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차를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운전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네, 차를 운전할 때는 앞만 보고 운전해서는요, 운전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사이드 미러라 그래요, 그? 예, 리얼 뷰 미러, 사이드 미러, 뭐 백 미러, 예, 그것이 차의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또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여성분들은 또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시대요. 이 신호등에 이렇게 멈추면은 뭐 이렇게 눈화장도 하고 입술도 고치고 화장도 고치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지만은 사실 차에 이 거울이 달려 있는 것은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운전을 해서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뒤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옆도 살펴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하실 때 사고 안 나게 잘 하려면은 백미러 이런 것만 봐서는 운전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양옆도 이렇게 잘 살피고 그렇게 해야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뒷부분도 살펴보고 그리고 삶의 주변도 이렇게 살펴보고 해서 안전한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 운전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정말 소망 가운데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마지막 한 나팔만 울리지 않고 이 여섯째 나팔까지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귀가 있다면은 계시록 2장에 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귀가 있다면은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여섯 개의 나팔 소리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시고 그 경고의 나팔이 결국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때 심판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이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 그 앞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곱 나팔을 저희들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경고의 나팔을 천사를 보내어 우리 가운데 불고 계신데 저희들이 혹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요 반드시 그 결과로 심판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재림 성도들이 우리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참 세상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번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기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